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컨티뉴잉 처치 오브 갓의 밥티엘 박사입니다. 오늘은 예정론, 선택론, 그리고 택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운명적으로 길을 잃게 될 운명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정론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즉 구원받을지 멸망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운명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예정론은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개신교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거나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정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 장부터 시작할게요.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신킹 제임스역 뉴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번역본이라서가 아니라 2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기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인류 대부분이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기업을 얻었으니 이는 만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대로 미리 정하심이라.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되었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충실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정된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시려 하심이라. 또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유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예정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정론이 언급된 어느 곳에서도 누군가가 멸망하거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예정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구원받을지 멸망할지 특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정되었다면 당신의 선택 또는 택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본 영어 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안전하게 지켜진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한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표현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한 장 1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게 하려 함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 택함,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 읽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예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인격을 세우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수고하였으니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2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까지 신실한 자들의 수가 적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대 14절에서는 그 나라를 찾는 자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대 30절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소수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1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썼고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정된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가랴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집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하리라.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가톨릭 두에이랭스 성경과 같은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이사야 신두장 10절에는 땅끝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인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여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나중에 부르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덜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거나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올 시대라고 부르신 미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의 일부이지만 호세아 6장 3절에 따르면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을 구하자. 그의 나타나심은 아침과 같으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의 비처럼 땅에 내리는 일은 비와 같으시리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 따르면 그 시기는 미래에 올 것이며 단순히 비가 아니라 수확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를 참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간과해왔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를 고백하는 대다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훨씬 더 잘 이해했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어린이들의 죽음, 그리고 사고로 인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전혀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을 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혼란과 걱정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제대로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두 부류만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중간은 없다.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거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필요한 슬픔을 초래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악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회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심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채로 세상을 떠났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두 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가정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시대만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는 가정,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단 한 시대만이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며 구원의 시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고 그 시대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의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의 입장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가 고수하는 입장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날은 오늘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명시된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혹시 성경은 오늘이 유일한 구원의 날이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 모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이 유일한 구원의 날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구원의 그날이 아니라 한날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로운 때에 내 기도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느니라.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직역 성경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내 기도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라.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신약 성경이 쓰인 그리스어를 읽어보면 정관사 더가 영어보다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고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거기에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신실한 자들을 위한 첫째 부활이 포함됩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진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담으로부터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살다가 죽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둘째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진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은 첫째 부활 후 천년, 즉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시대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 2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영적으로 미혹된 자도 깨달음을 얻고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배우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시대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끝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이후의 미래, 즉 두 번째 부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기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기독교 교리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믿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말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이 최초의 개신교인으로 간주하는 인물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버렸습니다. 개신교 역사를 읽어보면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많은 전통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기원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지 않았고 종교개혁 이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침례교 같은 종파조차도 기본적으로 같은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역시 원래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일부 동방정교의 신자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에 더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신교인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보다 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성경은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인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전통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오, 이방인들이 땅끝에서 주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은 거짓과 무익과 무익한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하리이다. 그것은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거짓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거짓을 물려받았습니다. 20절,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이 아닌 우상을 만들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번 한번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을 당시 이방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는 인도나 여러 섬,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불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땅끝에서 와서 우리는 거짓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물려받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모두 이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백보좌 심판 때 깨달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근거하여 그 심판은 1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좌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살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예정되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5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다시 살아나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대에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 후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제 잠시 다른 유형의 예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는 초기 개신교 개혁가 중 한 명인 존 칼뱅이 발전시킨 것으로 꽤 유명합니다. 예정론은 트리프 칼뱅주의라는 5대 교리로 발전했습니다. T는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깨를 꾸몄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 교리는 모순적입니다. 성경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하나님께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공의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께서 부르셔야 하고 인간은 응답할 수 있다. 이제 트리프의 두 번째 요점인 유는 무조건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구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특별히 더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낫지 않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고린도전서 한 장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프 교리의 세 번째 요점인 L은 제한적 속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 즉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자들의 죄에 대해서만 완전하고 효과적인 대속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신성모독이며 성경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대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되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또는 예정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이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겠습니다.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이라.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어디에도 속죄가 선택받은 자들이나 지금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만 한정된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없습니다. 트리프 교리의 그 부분을 명백히 반박하듯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분, 즉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며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구원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리프 교리의 네 번째 요점인 아이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택하신 자들,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들은 중생을 통해 영적 죽음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는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따르면 칼뱅주의자들은 은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예정된 택함받은 자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오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하여 쓴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담대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드러났다. 칼뱅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오는 시대에는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뱅주의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오는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의 예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와 같은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썼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첫 열매라는 개념은 나중에 더 많은 추수가 있을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오순절을 첫 열매 축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들만을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되면 증거될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때가 차면 모든 것을 모으실 것입니다. 트리프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트리프 교리의 다섯 번째 요점인 피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남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성경과 모순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핵심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대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조차도 다가올 시대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가올 시대에는 그들에게도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트리프 교리의 피와 모순됩니다. 바울은 4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한때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넘어지면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라고 권면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 아무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마가복음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사탄이 곧바로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곧바로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뎌냅니다.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요점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리프 교리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약 2%만이 구원받고 나머지 98%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다소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칼뱅주의 계열을 믿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 구원받을 2%의 대부분이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교리는 명백히 비성경적이며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복종시키셨으므로 그분 아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으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모두 하나이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구절로 여겨지지만 두 번째로 많이 찾아보는 구절은 예레미야 29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예레미야 29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지 재앙의 생각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고 너희를 사로잡혀 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와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한 모든 곳에서 모아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간 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은 평화이지 재앙이 아니다 라는 구절만 훑어봅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계획에는 유배, 나그네 생활, 소망을 가진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둔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신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엄한 분임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둔자처럼 홀로 떨어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흠없는 종결한 고아와 과부의 환난을 돌보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교만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부르심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이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의 사역을 지원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보기이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사는 숨어서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정부 또는 우리 경우에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이 구절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포로 생활이 길다.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짓고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언어로 자료를 번역하는 일, 특히 아직 그 사역을 이해하는 후원자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번역하는 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일부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결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함이니라.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충분히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짖으며 듣지 아니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도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진리를 듣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여러 자원봉사를 통해 설교자들이 파송됩니다. 반면에 진리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한 가지 방식으로 정련되고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또 다른 방식으로 정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 것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반선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회개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선출되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삶에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통 때문에 또는 당신이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이유로 성경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따져보고 너무 높다고 결론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부정한 고기 금식, 친척과의 갈등, 이교도 명절 금식, 십일조와 헌금, 절기 특별 헌금 징수와 같은 일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부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응답할 마음가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부르심은 나중에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그 부르심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헛되이 반항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대 32절에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여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분들이 계신 이유는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북미, 카리브해, 남미, 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을 위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후원자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다면 카그.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우리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북미, 남태평양, 유럽 등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안식일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영어 온라인 예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 조이스는 많은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수많은 기둥들을 보았습니다. 기둥은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혹은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bmpi.net에서 40개 언어로 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설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편 37편 4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대낮처럼 밝히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라.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까이에 교회를 세우시도록 기다리고 신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안식일에 교제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 지내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도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절기에 모여 교제하기를 바라시며 이를 통해 서로 교류할 기회를 갖습니다. 과거 라디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듣거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필라델피아 시대 초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교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필라델피아 기독교의 대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언급했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니 이를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멸망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예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정은 구원받았는지 멸망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결정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추수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르심의 시기, 즉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는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부르심을 의미하며 구원받거나 멸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을지 멸망할지 미리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실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 사역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며 부활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니 나도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느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 사역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책임을 맡으며 영적인 인격 훈련을 받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종 10명을 불러 각각 열 문화씩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각 종이 얼마나 벌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첫째 종이 주인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열 성읍을 다스릴 권한을 주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너는 다섯 성읍을 다스릴 권한을 주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준 종에게 주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는 이미 열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지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다섯 배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자는 다섯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속아 넘어간 자들은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종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지속될 놀라운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힘써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귀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정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름이 울렸습니다. 놀라운 부름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행보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봅시다.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예언된 구원자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진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회 컨티뉴잉 처치 오브 갓에서 목회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교회 목사, 집사, 그리고 봉사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카그.org에 접속하셔서 상담, 카운설링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상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대가를 계산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또한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의 일부입니다. 플레인 트루스에 실린 예정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고 고 허버트 W. 암스트롱 목사님이 쓰신 부분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시 44분. 로마서 11장은 지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 영적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와 영적으로 회심할 수 없으므로 부르심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정된 자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된 소수, 즉 먼저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이끌어주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영생을 상속받도록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정은 미리 심판받거나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이나 로마서 8장 어디에도 미리 심판받거나 정죄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전체, 즉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소수를 부르시고 나중에는 모두를 부르실까요? 제가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얻는 방식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소수를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영적인 진리로 열어주실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고린도전서 2시 14분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 고린도전서 3시 19분입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도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선포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수천 명을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 부르심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 저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통해 저를 돕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개발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탄의 길을 거부하고 사탄을 이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사탄과 그의 길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내가 사탄과 그의 길을 이긴 것과 같이 하리라.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3시 21분, 2시 26분 마이너스 27.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영적으로 구원하러 오실 때 이겨야 할 사탄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탄을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길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므로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구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버트 암스트롱이 1976년 11월 플레인 트루스에 쓴 예정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도록 또한 예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배우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미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추어 두신 진리들을 비록 그 진리들이 그의 말씀 안에 있지만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부터 앞서 언급했듯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오른편에 높이 올려 왕과 구원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침례에 관한 영어 책자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그.org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고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할지 고민하거나 걱정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인용한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인용할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인격을 함양하고 그분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시도록 택하셨다면 당신은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소속의 밥티엘 박사입니다.